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대규모 사회복지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더 나은 재건 계획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교육, 보건 개선 등을 위해 1조 7,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입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요구로 연기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사회복지 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의회 예산국 CBO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CBO는 19일까지 보고서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사회복지 법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이견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규모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다음 주 제2차 고위급 경제 전략 대화를 갖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타이완이 22일 두 번째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차 대화는 미국 제타이완 협회와 주미 타이완 경제문화대표처의 후원으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이끌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의 파트너십은 강력한 양방향 무역과 투자, 인적 연결, 공동의 자유 수호와 민주적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20일 지난해 대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산업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5세대 이동통신 안보, 과학기술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타이완에서는 왕 메이화 경제부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이완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9일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아프리카는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특별히 거명하지는 않고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투명하고 자발적인 국제 인프라 계약만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 인프라 사업은 너무 종종 불투명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르게 행동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비축을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전제로 전략적 비축유 일부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치솟는 유가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일부 국가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비축유를 방출한 적은 있지만 유가 안정을 위해서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행 석유 비축법은 유가 안정 목적의 방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즉각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19일 기준으로 76%를 넘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20일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약 10억 7,600만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4억 명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또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6,6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말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뷰이 뉴스 박영서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지난주 미국 사회는 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를 주목했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선거에서 여성 시장이, 그것도 백인이 아닌 아시아계 여성이 시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난 16일 새 시장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시장은 미셸 우 변호사입니다. 1985년생이고요. 올해 36살인데 타이완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세계의 명문 하버드대학에 진학하면서 보스턴과 인연을 맺었고요. 법률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미국의 정치계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스승으로 만났고요. 2012년 선거에서 이 워런 의원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스턴 시의회 의원으로 또 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보스턴 시의 시장 선거는 그 시작부터가 역사적이었습니다. 경선에 나섰던 후보로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여성이고 흑인과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이 대부분이어서 누가 되든 최소 한 가지의 역사를 기록하게 돼 있었는데요. 미셸 우 후보가 12월 2일 본선거에서 약 64%의 득표율로 당선됐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은 이 매사추세츠주의 대표도시 보스턴이 시장을 뽑기 시작한 것이 1882년입니다. 그 후 백인 남성에게만 허용됐던 시장 자리가 199년 만에 첫 여성 시장의 타이틀은 물론이고 첫 유색인종, 첫 아시아계 지도자라는 겹겹의 역사를 쓰면서 새 시장을 맞은 겁니다. 어린 두 아들과 남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시장 선서를 한 미셸 우 시장. 먼저 자신을 선출해준 보스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고요. 보스턴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일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권했습니다. 우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제한, 대중교통의 무료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스턴의 새로운 정책,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내걸었는데요. 보스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우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의 세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모아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준비했고요.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고공행진 중인 뉴욕의 주택임대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의 집값이 주택임대료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임대료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로 올라선 적이 있는데요. 당시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방 한 개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평균 2,810달러로 2,800달러였던 샌프란시스코를 앞섰던 겁니다. 미국에서 임대료가 제일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오랜 공식이 깨지면서 앞으로 뉴욕의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전망이 쏟아졌었는데요. 부동산 전문 기업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의 중심 맨하튼의 임대료 상승치는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무려 10.1%, 1월 이후로 보자면 20%가 치솟은 건데요. 11월의 경우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 무려 27%가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에 비해서는 4%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대개 미국의 임대주택 계약은 최고 비싼 때인 여름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콘도, 또 기업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재계약 때마다 보통 3에서 5%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예상하는데요. 1년 중 여름 최고가를 지나면 대개 임대료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는 이사 시기로 여름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절적 요인은 사라졌고요.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 분위기에 주택 임대료 상승이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임대료가 고공행진 중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 대부분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집 짓는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주택 건설 현장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로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은데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는 계속되니까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한동안 최저이율을 보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율이 다시 오른다는 전망이어서 이 부분 역시 당분간 임대료 인하 소식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내 집 장만을 조금 미루고 임대를 조금 더 하겠다라고 결정한 24살에서 40살 사이에 밀레니엄 세대가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위해서 살 곳이 필요해진 24살 미만의 Z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수입에 주택 관리비를 줄이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찾는 이른바 베이비 부모들도 노인 전용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겹치면서 미국의 주택 임대 시장의 과열, 임대료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 관계자의 분석을 VOA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에 가는 스누피. 미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 상품 가운데 코와 귀가 까만 강아지 인형 스누피가 있습니다. 어린이 TV 만화 프로그램인 피너츠에도 나오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이불을 끌고 다니는 꼬마 찰리 브라운의 단짝이기도 한 이 비글종의 아주 친숙한 강아지 캐릭터인데요. 이 스누피가 내년에 예정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우주인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지난주 화제였습니다. 이 스누피가 탈 우주선은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선발대 역할입니다. 우주선은 내년 2월 이후에 발사할 예정인데요. 무인 우주선인 만큼 두 개의 마네킹과 함께 달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우주선의 무중력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의 우주인들의 안전한 달 착륙을 위해서 우주선 발사 시스템 또 비행 캡슐의 성능을 점검하는 그런 비행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건데요. 나사는 스누피의 비행이 성공하면 다른 한 번의 비행시험을 더 거쳐서 2025년이나 그 이후에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누피의 우주비행 역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1969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아폴로 11호에 앞서서 최종 리허설을 담당했던 1969년 3월에 아폴로 10호 비행에 스누피가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는 실제 스누피 인형이 우주선에 탄 것은 아니고요. 달 표면을 기웃기웃 탐사하는 영어로 스눕 어라운드를 할 이 정찰 모듈 이동선의 이름으로 스누피를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스누피와 연결되는 사령선을 찰리 브라운이라고 불렀는데요. 찰리 브라운과 반려견 스누피의 단짝 관계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1969년 4월 아폴로 10호로 달을 다녀왔고 또 아폴로 17호로 달에 발을 디디기로 했던 우주인 유진 선원 씨가 흰색 테에 선글라스를 낀 스누피 인형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스누피의 우주선 탑승은 1990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때 이뤄졌습니다. 비유의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낸 서한 답변에서 탈북민은 불법 이민자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국무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정부의 서한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서한을 보낸 건 유엔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닐스 멜저 유엔 고문문제특별보고관, 미리암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과 함께 중국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린이 등 북한인 1,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 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한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답변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중국에 서한을 보낸 건 8월 23일, 중국이 답장을 보낸 건 9월 27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최근 이 답신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제 북송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인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 중국의 출입국 절차,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건데요.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들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중국의 입장에 퀸타나 보고관이 반박을 했다고요?
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BOE에 보낸 입장문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답장에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 원칙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건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의 주장이 국제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의 배치가 되는 겁니까?
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협약 당사국인 만큼 이런 내용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들 협약 가운데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퀸타나 보고관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27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국내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엔 난민협약과 더불어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라는 주장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무부는 16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희망자들이 구금과 강제 송환에 계속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 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는 이 퀸타나 보고관을 면담하기도 했죠?
네,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퀸타나 보고관을 만났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등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군요.
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했으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서울 방문 중 이날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한국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은 북한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응답을 할 차례라는 겁니다.
네, 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북한의 백신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화상 방식으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중국의 인권과 타이완 문제, 무역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회담이란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또 양국 관계가 1979년 북교 수립 이래 가장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더욱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이 한 3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백악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백악관은 이날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했다며 인권과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증대된 이해 등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해와 가치를 계속해서 옹호하면서 동맹 협력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공정한 국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주제라면 타이완 문제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다소 조절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다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백악관은 북한 문제도 다뤄졌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이후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6일 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두 정상이 역내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를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봤다면서 북한이 같은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미중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매우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미국 유권자 1,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응답자의 42%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32%는 다소 우려한다고 답했고, 10%는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6%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모른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예. 자,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답변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51%가 미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같은 답을 한 민주당 지지자는 39%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충돌에 더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묻고 또 얘기를 들어보는 설문조사는 종종 비유에서도 소개를 해왔었는데요. 자, 앞선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18%였습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31%에서 13%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75%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지난해 71%에서 다소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 살펴봤고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한국 방문 소식,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인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USA Today의 건강 전문 기자 캐런 와인스트롭 기자를 만났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최근 델타를 비롯한 변이가 세계 곳곳에서 퍼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게 접종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온 캐런 와인스트롭 USA Today 건강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My name is Karen Weintraub and I'm a health reporter at USA Today.
네, 제 이름은 캐런 와인스트럽입니다. USA Today에서 건강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 기자로서 최근 쓰신 기사 중에 중요한 걸 하나 꼽아주시죠.
Well, I've been covering COVID for the last 18 months or so, and so obviously there's been kind of no more important story in this period.
지난 18개월 동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썼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건강 관련 분야에선 요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독자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는 기사마다 반응이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기자 생활이 참 즐거워요.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추가 접종 부스터샷 추진 계획을 빠르게 보도한 게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백신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한 기사도 크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자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30 years.
아, 한 30년이 됐나?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1990년대 초반에 지역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얼마 전까지 동부 유력 신문인 보스턴글로브의 보건과학 담당 에디터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 USA Today에서 건강 전문 기자를 맡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가 막 터졌을 때 관련 보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보스턴대학교에서 과학보도 석사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 언론이 코로나 사태에 관해 와인스트럽 기자의 보도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요즘 누구보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It depends on the news. There was one day last week when I wrote a story in my pajamas before I showered.
그때 달라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은 매일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침에 일어나 씻기도 전에 잠옷을 입은 채로 기사를 쓰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신문에 마감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온라인에도 기사를 띄우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속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보통은 오전 7시 30분쯤 뉴스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합니다. 저녁 먹고 밤까지 업무가 이어집니다.
30여 년간 써오신 기사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 꼽아주실 수 있나요?
I'm actually having trouble coming up with one story. I've enjoyed writing a lot of stories. I've really enjoyed covering.
사실 하나만 꼽기가 좀 어렵네요. 쓰면서 즐겁고 반응도 흡족했던 기사가 많았거든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좋아하는데요. 과학, 보건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찰력을 배울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인터뷰 기사들은 신문에 실은 뒤에 딱딱한 활자 느낌이 덜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라서 독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에 부스터샷 추진 기사를 쓸 때 스탠퍼드 대학교 소속 그레이스리 박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추가 접종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많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와 증거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관련 사항들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I think the media industry is very difficult for everybody. I did not have
언론계는 저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시간이 대중 없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젊은 엄마들의 경우 엄마 역할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 곁을 떠났지만 젊었을 땐 육아와 기자 업무를 병행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도 젊은 여성들에게 언론계 입문을 권유하시겠습니까?
Do what you love, I guess. I am never bored. There are stories I wish I didn't have to write.
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젊은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복할 의지가 생기고 방법도 뒤따라옵니다. 언론계 입문 후 자식을 키울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일에서는 한 번도 권태를 느낀 적이 없어요. 그만큼 흥미롭고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언론계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현실적인 조건도 나아졌어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guess I would put it somewhere around a 7. I think it's slipped in recent years. There's been a lot of hostility toward journalists.
한 7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것보다 높은 점수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좀 낮아졌다고 봐요. 언론인들을 향한 적대 행위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불만이 있더라도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발언으로 특정 매체나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경우를 우리 모두가 봤잖아요.
언론을 향해 비판 발언을 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유 아닐까요?
It's not so much government restriction now as it is in some countries as
물론 그런 행위가 물리적인 언론 탄압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기자들을 잡아 가두고 언론 활동을 옥죄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것과는 분명 다르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특정 매체나 언론인을 공격하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권력자의 발언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실리니까요. 그런 발언은 해당 매체의 보도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미 자유가 침해된 거예요. 따라서 언론은 소신껏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호해주고 잘못된 기사나 보도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권력자들이 언론을 직접 공격하는 선을 넘었어요. 허위 정보로 언론에 맞서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허위 정보를 내세워 언론에 맞서는 것,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For instance, anti-vaccine people, that tends to generate a lot of reaction.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유력 의원 가운데 반 코로나 백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없다거나 정부가 대중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유력 매체가 백신의 효용성에 관해 보도한 내용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띄운 뒤에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부풀려서 강조합니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이 있지요. 부작용 없는 의약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보다 대중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정치인이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런 발언과 정치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로서 백신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쓸 때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기자 생활 참 힘들다 싶어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저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이런 상황과 싸워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m incredibly lucky as an American to be in this environment in terms of press, and I think the press is essential.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세계 모든 곳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아직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한 없는 환경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도 지구상에 있으니까요. 언론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을 잠시 위임하는 체계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할 경우 그걸 비판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언론이 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실현 정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캐런 와인스트롭 USA Today 건강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2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미국의 경제력은 1920년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제공했던 차관을 돌려받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에 70억 달러를 제공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30억 달러를 더 빌려줬습니다. 협상국 측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군인들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대부분의 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상국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보다 재산 손실이 훨씬 컸습니다. 전쟁이 유럽 땅에서 벌어진 만큼 인명피해로 인한 인구 손실도 미국보다 더 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협상국 국가들은 미국에서 빌린 전쟁 부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협상국 측 국가들은 미국에 빌린 돈을 갚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이 전쟁 중에 제공한 부채를 상환받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들의 부채 탕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케빈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인들 앞에서 그들은 돈을 빌렸습니다 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비록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전쟁 부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으며 전쟁 피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독일의 루르 계곡을 점령했습니다. 이 지역의 독일 광부들은 루르 계곡을 점령당하자 석탄 생산을 줄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 위기와 새로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안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감도는 위기는 한 국제단체가 개입해 해결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독일 화폐를 살리고요, 국가 부채를 보호할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은행가들은 독일이 전쟁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차관을 받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면 협상국 측 나라들은 그 돈을 미국에 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미국인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다른 보수 지도자들이 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줄이거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진 부채와 빚을 갚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상환 계획이 취약한 유럽 경제에 더 큰 압박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독일 통화를 특히 약세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취약한 경제는 독일과 다른 나라들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유럽 국가들의 전쟁 부채 문제가 유럽 경제를 압박하고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경제정책이 미래의 세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든 누구든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 중에 미국에 진 채무를 갚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장차 강력한 군사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의회에 아주 제한된 금액의 국방비를 요구했습니다. 보수적인 군사 지도자들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같은 새로운 장비를 사는 일에 큰 돈을 쓰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국력에 걸맞은 강력하고 현대적인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빌리 미첼 장군은 새로운 첨단 무기 도입을 외면하는 군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인 대부분은 새로운 군사 장비 도입이나 군비 지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군비 지출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노력했던 국제연맹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1920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국제연맹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미 상원은 윌슨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국제연맹의 여러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연맹의 공식적인 회원국이 되는 것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0년 미 상원은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모스크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무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듀폰사, RCA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새로운 소련 정부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정착한 윌리엄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되살아나는 시간들 들어보시죠.
2008년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 윌리엄 씨는 미국 정착 채 1년도 안 된 시기에 용기를 냈는데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 동부 펜실베니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두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윌리엄 씨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일 용역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세탁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얻게 된 직장인 미용재료 도매 회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 직원이 거의 한 세일즈맨부터 웨어하우스맨부터 사무실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5, 60명 됐습니다. 예,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픽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보이스까지.
미용재료 도매상의 큰 창고 건물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예, 아침에 처음에 가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처음에 가서는 웨어하우스 청소하고 두 번째는 각가지 아이템들,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묶고 그 자리에다가 엑스트라 박스들을 다 채워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보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보이스를 다 이렇게 픽업해서 각 가게들마다 박스를 포장해서 딜리버리하는 회사 차들이 오면 거기다 붙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온 후 한인들을 주로 상대했던 윌리엄 씨는 영어를 쓰는 직원들을 상대해야 했고 무엇보다 물품 이름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는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 번호가 같이 따라가니까 점차적으로 그 아이템들이 어디에 있고 또 이 번호 몇 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영어를 한 글자 배우게 됐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그걸 못하면 옆에 우리 한국 분들이 엄청 잘 도와줬어요.
사이딩하고 첫 세탁소에서는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할 때가 7불 50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았는데 집세 내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벌이는 적었지만 작은 아파트 월세를 내고 1년 동안 꾸준히 벌었더니 차도 한 대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내가 먼 교회 다니니까 다 가까운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멀리 교회 안 나가고 구분 교회 가서 알게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차 자기가 코사인 해주셔서 새 차를 샀습니다. 네,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 내 차 누가 다칠까봐 계속 나가서 지키고 했어요. 고마워서.
애지 중지하셨구나.
애지 중지한 것보다도 그 차만 보면 눈물 났어요. 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 재산 1호 차를 구입했습니다. 윌리엄 씨에게는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벌고 노동의 대가를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던 윌리엄 씨.
아니요, 그냥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땀나게 박스들을 나르고 이체할 때는 땀이 나고 막 힘들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저는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받고 물건 그러니까 차들 딜리버리 나가는 거 물건 챙겨주고 그다음에 차들 정리 상태를 이렇게 잘 챙기고 이러는 일을 해요. 전 힘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에서 힘들 때가.
유난히 작은 체구의 30대 청년이었던 윌리엄 씨는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윌리엄 씨는 땀을 흘리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요.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막 힘에다가 깨나서 보면 침대 밑에 가고 어떤 집 구석에 이불을 덮고 내가 무서워하고 떨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잠이 들기만 하면 악몽 같았던 그 춥고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 탈북자들만 모아놓은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 가니까 사람들을 그냥 죄수라는 곳을 떠나서 버러지 만도 못하게 그냥 제대로 일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교도관들이 이런 보안원들이 있죠. 우리 경비서는 사람들 그냥 총탁으로 때려서 그냥 거기서 까무라치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보고 경험한 상황이 수년 동안 꿈에 나타났다는 윌리엄 씨.
제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 다 죽게 돼서 병반이라고 죽게 된 사람들 모아놓은 환자반이 있는데 그곳에서 19살짜리가 안전원들이 기르는 병아리가 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생병아리를 조그만 거를 껍데기 벗겨서 다 죽게 되니까 그걸 입에다 엿는데 그걸 베드라고 베더내라고 보안관이 도착하던 보안관이 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아직까지도 거기 눈에 계속 악몽에 나오고요.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같이 있다가 나도 생개구리 논판에서 생개구리 잡아먹다가 총탁에 맞아서 머리가 다 쪼개져서 논판에 박혀서 죽을 뻔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그 피를 시뻘겋게 뒤집어 쓰고 계속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무엇보다 윌리엄 씨는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북한 남성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에서 50대 넘은 분이 다 영양실조 걸려서 마지막 숨 몰았으니까 교도관이 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했는데 사탕이라고 그런 걸 사탕을 입안에다 얹었는데 그 사람이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입도 닫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입에 있는 사탕 또만 먹었습니다. 또 내가 꽃잎으로 헤맬 때 안미역전이라는 것에서 같은 꽃잎이 치던 사람이 굶어서 밖에서 같이 자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옷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옷 100개 입고 신발 100개 신고 했는데 지금에서는 그게 꿈에 나타나서 계속 속죄하는데 그게 아직도 꿈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실 기회가 좀 있으세요?
이때까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 하나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전에 새벽 4시 반이면 회사 가까운 쇼핑몰에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나쁜 짓 했다고 계속 질문했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세 번의 강제 북송, 네 번의 탈북, 그리고 가족인 후에 꽃제비 시절. 윌리엄 씨는 자신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정신과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기력했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당시의 죄책감은 매일 밤 자신을 찾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